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코너입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고유의 문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는 소식과 함께 그에 얽힌 역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하는 불교 행사죠. 연등회가 유네스코를 통해 인류 무형 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평론가님, 유네스코에 대해서도 몇 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류가 만들어온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
네,
유네스코가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보통 이제 여러 나라에서 자료들을 쫙 보내면 심의위원회가 막 심의를 해요.
네.
그래서 권고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네.
이런 유산들은 지켜야 됩니다라고 권고 의견을 내면 무형유산보호 정부 간 위원회라고 또 있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그냥 통과가 돼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그 권고 결정을 하면. 지금 12월 24일서부터 19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서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관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연등회가 결론이 나면 한국에서는 21번째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동안 2001년에 종모제례 및 제례학, 그리고 2003년에 판소리, 그리고 2005년에 강릉 단오제, 또 2009년에는 강강술래와 처형무, 또 매사냥이 2010년,
네,
그리고 2012년에 택견, 줄타기, 한산 모시짜기, 아리랑, 그리고 2013년에는 김장문화, 2013년에는 농악, 2015년에는 줄다리기, 2016년에는 제주 해녀문화,
네,
그리고 2018년에는 씨름, 이렇게 쭉 지정이 되었거든요.
네.
이번에 21번째로 연등회가 지정이 되는 건데, 특히 씨름은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했기 때문에 참 뜻깊은 그런 성취라고 볼 수 있었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많은 무형 문화 유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연등회에 대해서도 좀 더, 예,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연등회는요,
네,
석가모니가 태어난 음력 4월 8일에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거행하는 불교 행사입니다.
예.
이 연꽃을 흉내낸 등을 달아요.
네.
그런데 이 등에 석가모니의 뜻이 담겨 있어요.
어떤 뜻인가요?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서 차별 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네,
이 연등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큰 공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행사는 연등 법회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는 연등 행렬이 있죠.
네.
이 행렬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연등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네,
막 용이 막,
그러니까요,
다니고 막 만화 캐릭터까지 다니고,
네,
막 이러던데. 그리고 이제 회향 이렇게 세 가지로 굵직굵직하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봄철 축제가 돼서요, 연등회를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연등회가 2012년에, 네, 한국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됐어요. 122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전승 교육도 실시했고 또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또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해서 전통 등 제작을 하는 강습회도 열고,
예,
국제학술대회 등도 열어왔는데, 그러니까 2012년서부터는 사실은 이 그냥 대나무와 한지 등을 이용해서 연등을 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다양한 방식으로 연등을 제작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거리 축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불교의 발원지가 인도 아닙니까? 인도에도,
예,
연등회가 있다지만 한국에서는 또 특별한 연등회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죠.
사실은 연등회 그러면,
네,
이제 첫 시작을 신라 진흥왕 12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기록들에 의하면 이때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네,
기록들에 있는 거죠. 당시가 이제 이차돈이 순교한 다음에 불교가 국교가 됐고요. 왕족이라든지 또 불교에 귀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
귀족들 중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왕족의 가문과,
네,
석가모니의 가문을 동일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가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불교가 위세가 컸죠. 그런데 연등회가 있잖아요. 음력 정월에 열리는 거예요. 겨울이 이제 끝나고 막,
네,
봄이 되는.
네, 네.
이런 때 열리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석가모니 생일하고는 상관없는 이 아, 상원 연등이 네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아.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신라의 연등회 중에서 이 상원에 진행된 연등회는 호국 호법으로서의 용신에 대한 제사라든가
네.
태일성제 그러니까 하늘 별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런 민족적인 행사가 불교와 함께 융합이 되지 않았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등을 갖다가 이렇게 그 행렬을 하면서 그 축제를 벌이고 거기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는 것이
네.
원래 우리 고유의 어떤 정서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주장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탄신일을 맞아서 하는 초파일 연등은 나중에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네. 많은 거죠.
그렇군요. 뭐 한국만의 약간 독자적인 연등회를 발전시켜 온 것 같은데
네.
자, 그런 전통이 고려시대로 가면서 더 뚜렷하게 불교 행사로 자리를 잡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려시대에 딱 갈 때 일단 네. 고려 태조가 후묘 10조를 남기면서 연등회를 반드시 성대하게 거행하라 이렇게 예.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원 연등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고요. 고려사 곳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천지신명을 모셨다는 그런 연등의 기록들이 군데군데 있는 걸로 봐서
네.
아 고려시대 때 와서는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다양한 신앙들이 불교에 잘 이렇게 융합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 때 4월 초파일 연등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연등은 의종 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됐다니까 굉장히 뒤쪽에 가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연등 행사가 다 네. 있었어요. 정월이나 혹은 2월에 하는 연등회와
예.
4월 초파일이라는 연등회가 나란히 이렇게 진행되던 시기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의 공민왕이요. 이 직접 초파일 연등을 주재하다시피 하면서 그때부터 초파일 연등이 좀 주류가 됐다죠.
공민왕이 네. 고려의 막 회복을 갖다 꿈꿨던 네. 왕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묶어야겠다 생각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초파일 연등을 더 성대하게
네.
이렇게 치른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때부터 귀족뿐만이 아니라
네.
서민들까지 초파일 연등을 즐기게 됐어요.
국민 그래서 행사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린이들이 특히 이 연등 만드는 비용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종이를 오려가지고 대나무에
그랬군요.
길을 만들고 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예.
이런 풍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풍속도 어떻게 보면 할로윈에 그 사탕 얻는 거하고 또 굉장히 닮았죠.
비슷하네요.
예, 그럴 때 네. 공민왕이 아이들한테 쌀을 하사하면서 연등을 만들어라. 그래서 연등이 더 풍성해졌다 이런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네.
상당히 이 연등에는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것들이 고려시대 때
네.
1500명이 넘는 그 대규모 행사들이 대회 소회 의식을 통해서 거행해졌다 이런 기록들이
네.
있으니까 엄청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사실 조선시대에 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유교 숭상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불교는 억제했고요. 연등회가 제대로 진행이 됐었나요 그때는?
사실은 고려시대 말에서부터
네. 예.
이제 그 성리학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벌어져요.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태조 때
네.
유생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봄과 가을의 수륙제라고 하는 걸 열었는데
네.
이게 봄은 연등회, 가을은 팔관회.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예.
했던 그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민족의 어떤 절기들을 이렇게 계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등회의 명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격을 좀 더해주는 거죠. 이거
네.
불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아.
우리 원래부터 민족의 고유에 내려오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러면서 이 행사를 이어나가서 조선 초기에는 상당히 그래도
네.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그러면 이 정월 15일의 연등은요. 이 조선시대에
네.
와서 수륙제라는 걸로 조금 변질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네.
그 기복이 있지만 변질됐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네.
존속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노력
있었는데
예.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때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전서부터 있었던 제사랑
네.
이렇게 합해지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격들이 좀 옮겨갔다 볼 수 있고 특히 초파일 연등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은 엄격하게 규제도 했었어요. 그런데
네.
뭐 사람들이 계속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산으로 이렇게 간 그 절들에서도
네.
연등회 자체 초파일 연등회 자체만은 끊이지 않고 계속 연등으로 밝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은 국가 무형 문화재까지 지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요즘에야 또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 불교 최대 행사로 매년 열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연등회와 관련된 유명한 설화가 또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만 해도 고려 시대 때 기록된 것인데 네. 여기에 이런 설화가 실릴 정도라면 얼마나 우리 민족이 연등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김현 감호라고 하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네. 신라 원성왕 때 이제 매년 2월이 되면 8일부터 15일까지 흑륜사 전탑을 도는 복회가 있었다. 이런데 이 2월이 그러니까 상원 연등을 말하는 거죠. 네. 옛날에서부터 우리 진짜 민족 고유의 어떤 명절처럼 지냈던 행사예요. 이때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회에 참석했는데 한 처녀를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요.
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바로 처녀의 집으로 갑니다. 네. 굉장히 속전속결이죠. 근데 이제 주인인 네. 할머니가 야 큰일 났다. 니네 오빠들이 오면은 예. 이 사람 해치려고 하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현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만 잘 몰랐던 네. 거예요. 오빠들이 무서우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숨겼어요. 일단 그 처녀가 숨으라고 해서 숨었더니 호랑이가 세 마리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네. 냄새가 난다. 내놔라. 이러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예. 소리가 들려서 야 니네들이 사람의 생명을 너무 많이 해쳤으니 한 마리를 죽여서 징계를 하겠다.
네.
이렇게 경고를 내리니까 세 명의 호랑이가 이제 막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녀가
네.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그러니 오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오빠 삼형제의 그 네. 호랑이들은 도망가버리고 이 처녀가 김현 씨에게 이제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자기 남편에게 나는 당신하고 종이 다르지만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까 나는 집안의 재앙을 막으면서 당신을 네. 좀 잘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죽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네. 해친 호랑이입니다 하고 정부에다 갖다 내면 벼슬자를 얻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의 이별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호랑이를 잡았나요?
김현은 거절을 했어요.
네.
거절을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처녀가 자기는 원래 운명이 젊은 나이에 죽을 운명이었다.
네.
자기 소원이고 또 그리고 남편의 경사고 집안에는 복이 되고 나라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가 죽으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오게 되니 내가 정말 이렇게 죽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면
네.
죽은 다음에 절을 세우고 경을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호랑이가요. 막 소동을 일으키고 다닙니다. 예. 무서워서 아무도 못 잡아요. 그럴 때 김현이 딱 나타나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칼을 순순히 받습니다.
불쌍해.
그리고 나서 네. 이제 김현은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네.
호랑이를 위해서 호원사라는 이름의 절을 지어주고 항상 법망경을 읽어서 저승길을 빌어줬다는 얘기가 전해내려옵니다.
네, 연등회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재미나고 짠해지는 설화까지 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쨌거나 지금은 한국의 민족의 축제가 되어 있는 이 연등회를 유네스코 평가위에서 좀 좋게 평가하시고 있는 거네요.
바로 이 지점을 예.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뭐 호랑이가 무슨 불교 신자였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연등회가 얼마나 이 우리 민족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축제였으면
네.
서로 종이 다른 그런 사이에서도 소통을 하고 원을 풀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 행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에서 참 중요하게 봤던 게 이
네.
연등회를 들여다봤더니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별도 나이도 떠나서 사회의 네. 평등한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서 또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회를 응집시키는 역할을 수천 년 동안 해왔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한 네. 거예요. 그리고 이 연등의 포용성이 국적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종교, 장애의 경계도 다 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연등회 할 때 보면요. 불교 문화가 살아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렇게 많이 참여한다고 그래요.
네.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등회의 문화적 다양성도 높이 평가를 했고 그래서 또 이 자료들을 갖다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높게 평가받으면서 통과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그 등재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도 북한도 세 종목이나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21개 종목을 갖게 됐으니 북한과 이렇게 함께 네. 이렇게 우리 고유 민족 문화 유산들을 잘 계승 발전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이라도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너무나 좋겠네요. 자, 곧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된다는 한국의 연등회에 대한 이야기 흥미롭게 들어봤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한 더 넓은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